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뢸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면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정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차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정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이 떨어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이 왜 필요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한 수십 가지, 한 수백 가지의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돈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돈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필요들, 뭐 건강이나 또 집이나 뭐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대답을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잠시도 주저없이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평소에 그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하십니까? 정말 예수가 여러분에게 정말 갈급하십니까?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시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물음에 대해서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나라는 존재의 가치 추구, 나라는 존재의 그 자신의 그 자랑을 위해서, 존재의 증명을 위해서 믿는다고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떨까요? 대부분 전부 나의 풍요, 나의 만족, 나라는 존재의 가치, 나라는 존재의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랑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부 아이들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맡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요구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 뭐였냐면 오직 대학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내내 복음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면 결국 대학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때는 그 대학에 대한 그 간구와 그것만 바라보지만 20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20대 분들도 많이 계신데 20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30대, 40대 때는 40대. 그러니까 20대, 30대 때는 진로와 취업과 또 결혼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40대, 50대 때는 자녀들의 문제들.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이상은 건강과 제2의 인생, 또 노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결국 그 고민들과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은 결국 뭘까요? 이 땅에서의 풍요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 제목 해야 되지만 뭐 다른 뭐 저희 옆집 아저씨한테 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것을 구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것에만 매여 있다면 정말 예수 믿는 게 맞을까요? 솔직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종교 놀이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만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면 그런 분들은 여기 잘못 오셨어요. 그런 것들은 다른 타종교에서도 많이 줍니다. 불교에서도 주고 심지어 무당 잡교에서도 그런 많은 것들은 줘요. 그 불교에서도 병 치유하는 거 아시죠? 병도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잘못 온 거예요. 아니 어쩌면 거기에서 그 불교나 타종교가 더 빠르게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근데 복음서 기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신 것이 복음이랍니다. 가스펠이라고 하고요. 굿뉴스라고 하고 좋은 소식이래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은 게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요. 나의 죄를 대속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짓고 나서 일평생 죄를 짓고 나서 그 대가로 사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의 증상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계속 경험을 하다가 그런 사망의 증상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다가 마지막에 뭘 받죠? 그 대가로 사망을 받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까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다, 전부 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무리를 건져내세요. 한 무리를 건져내세요. 예를 들어 이 안에 있는 공간 가운데 우리 지금 세 개로 분단이 되어 있는데 다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분단만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가운데 분단만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건져낸 이 무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죠?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 무리가 누굽니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뭐가 될까요?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 다 죽어야 되는데 이 무리가 우리도 무엇을 잘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무리가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복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간단한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솔직히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기쁘세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간절히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던 것들을 이뤘어요. 그만큼 예수의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다가오세요?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기뻐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앞에 설교자가 복음이라고 하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니까 그냥 기뻐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기뻐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이라고 하니까 아, 복음이구나. 그 정도로. 근데 기뻐하니까 들키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싫어서 그냥 기뻐하는 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정말 대학에 들어간 만큼 기뻐하세요? 우리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복음이 되려면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점은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더 크게 봤을 땐 사랑이 맞지만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죄에 대한 자각이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라는 건 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 나는 이 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맞구나라는 자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자각 없이 단순히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냥 위로 받고자 한다면 그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문화가 좋아서, 이 기독교 문화가 좋고 이 모든 것들이 좋아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려면 먼저 죄에 대한 자각, 그 자각이 뭘까요? 나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1부터 100까지 전부 죄밖에 없구나라는 그 자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바세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바세바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삶,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삶, 이 본성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이 모든 인생 동안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본성이 사라지려면 뭐가 없어져야죠? 이 육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죄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대부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벗어나기 위해서 무소유를 외쳐요. 아, 소유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수행을 합니다. 여섯 가지 수행이 있는데 그 수행을 해요. 그래서 그 수행을 하면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떨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도들도 최소한 무소유나 뭐 수행이나 고행 같은 건 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죄가 무엇인지는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요.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당연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어떨까요?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죄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요? 아닌가요? 한 열 배인가요? 하여튼 때려 죽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거기서 그게 우리가 노력했을 때라고 그게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타락한 본성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또 때로는 탐심이 우리를 흔들면 그 탐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회개를 합니다. 그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해요. 아까 우리 형제님 기도하신 것처럼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와 함께 뭘 하죠? 자기를 정죄를 해요. 그죠? 자기를 정죄해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한다는 건 뭘까요?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정죄한다는 건. 스스로 그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특해 보여, 그죠? 굉장히 기특해 보이지만, 결국 그건 기특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왜냐?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조차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한다는 건.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도 심지어 회개할 때까지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서요? 죄에서. 이 죄 덩어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상한 심령.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맞습니다. 저는 선한, 나의 정말 선한 행위조차도 우리는 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정말 율법 다 지키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100을 원하세요. 100. 1부터 100을 했을 때 100을 원하시지 99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전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왜 주신 걸까요?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선한 이유가 그 율법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왜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어 구원까지로 이루고 싶은 내 욕망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는 고백은 바로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 나는 죄인 맞습니다.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전혀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내가 죄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정말 진신되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죄인 됨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그거를 그 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이 그 폭로를 당한 것을 우리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바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세바 얘기, 다윗과 바세바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까지 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결국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할 말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 바세바가 바세바가 아니죠. 다윗이 이제 바세바와 동침을 했어요. 이제 다 아시죠? 이제 계속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동침을 했어요.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시편 51편의 그 말씀대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용서하면 된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너의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설마 했는데 진짜 어떻게 했을까요? 아기가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 하반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일 동안 아픈 상태로 아기가 시간을 보냅니다. 16절부터 제가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이제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아이가 7일 뒤에 죽었다고 보니까 거의 7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옷도 안 갈아입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바로 기도를 했는데 간절히 매달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 장면만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다윗이 굉장히 불쌍하죠? 그렇게 정말 간절히 매달렸는데 아이도 불쌍하기도 하고 다윗도 굉장히 불쌍해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그리고 좀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으면 하나님이 좀 웃게 좀 불쌍히 여기셔서 그죠? 좀 살려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드는 감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결국 데려가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죽인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아이도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아이도 불쌍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은 상황을 봤을 때 다윗도 불쌍하고 하나님도 좀 매몰차 보이기도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매몰차 보일까요? 우리가 인본주의에 너무 젖어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에 젖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지 여기서 인간이 무엇을 한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인본주의에 젖었기 때문에 아기가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매몰차 보이기도 한 거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를 죽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죽어야 할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다윗을 용서하신 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상한 심령을 드렸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용서한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폭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다윗 대신에 반드시 누군가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신다면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서요. 그죠? 정말 사랑하신다면 아이를 안 죽이면 안 될까?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사랑하신다면 그 다윗이 그렇게 간구했을 때 살려주시면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신다면. 근데 그게 우리의, 그리고 다윗의 짧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다윗과 우리의 짧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면 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다윗이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사랑하시면 살려주셔야 되는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이셨어요. 왜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대신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죽이지 않았고 또 아이가 병이 들었을 때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으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아이를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죽였는데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아무 대가도 이루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되죠? 비방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밖에 모를까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감정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에게 비방거리를 얻지 않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거예요. 아이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여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을 살려내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이가 대신 죽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후회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미안함과 함께, 후회감과 함께 정말 그 다윗의 표현대로 뼈를 누르는 고통을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즉 다윗의 아기를 죽이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죄로 말미암아 너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네가 담당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은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구나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아이가 죽고 나서 완전히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요. 죽기 전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밤새 기도했는데 죽고 나니까 더 상심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음식을 갖고 와라 하고 얘기를 하고 밥을 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아,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이 하나님의 법칙을 나의 기도와 나의 간절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배운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이가 죽고 나서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 이제는 깨닫고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제 사망이라는 사실을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아이가 죽고 다윗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신 거예요. 다윗은 분명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죠? 죽을,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그죠? 죽을 죄인인데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다윗이 정말 그 아이, 죽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너무나도 애통하고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뼈를 누르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내가 뭐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죽어야 될 나를 살리고 저 아이를 살려 죽이셨습니까? 내가 도대체가 누구길래?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이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다윗 대신에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다윗이 이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샬롬의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뜻이 뭘까요?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사람. 즉 평강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등장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낼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간적 순서를 봤을 때는 이 솔로몬의 그 죽은 다음 둘째 아들이 아니라 역대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 그 바세바가 다윗을 통해서 네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죽고 그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사실 이제 죽은 애까지 합치면 다섯째 아들인데 네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시간적 순서는 약 최소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예요.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인데 지금 여기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뜻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평강의 사람. 즉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다윗이 누구로 인해서?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샬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다윗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증표로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셔서 즉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표로 누굴 주시 주셨고 그 증표로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이의 죽음 그리고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체적인 그 그림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역사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데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사무엘이 선지서입니다. 사무엘이란 열왕기서가 선지서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그 성경에 선지서가 뭐라고요? 사무엘서가 선지서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서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약에서 나타난 그 실체를 그림으로 먼저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얘기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 사랑하실까요? 우리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죄한 누구를 죽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근데 다윗은 죽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후회감과 괴로움과 또 뼈를 누르는 고통을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감정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정말 나에게 내가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정말 뼈를 깎는, 뼈를 누르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 맞군요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밧세바와의 그 사건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뼈를 누르는 그 고통과 내가 죽어야 될 죄인 맞는데라는 그 고백을 하려면 먼저 우리도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폭로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이 무엇인지를 이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아, 난 죄인이 맞구나. 정말 죽어야 될 죄인 맞구나.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으셨구나.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걸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정말 고백하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도 기뻐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감동이 없어요. 왜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업도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선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을 벗어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은혜를 깨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목적 삼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매달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자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이 인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땅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인생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리고 건강하라고, 성공하라고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린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나온 자들이 성도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단어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거기에 너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구 삼아 그럼 모든 사업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도구 삼아 성공이든 실패든 건강하든 질병을 겪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맞군요를 고백하시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군요. 그거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가 나에게 유일한 복음 맞습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가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종국에는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26절부터 31절의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왜 붙어있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짧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붙어있냐면 그 요압이 암몬과의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렀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10장부터 12장의 내용은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겁니다. 한 덩어리. 그 안에 밧세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건데 요압이 그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요압이 그 암몬의 그 라빠성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요압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성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여 다윗이 이곳에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 지금 솔로몬이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그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시간적 순서로 봤을 때, 즉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붙어야 돼요. 원래는 시간적, 왜냐하면 솔로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5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먼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사무엘을 쓴 저자가 왜 이걸 뒤에 붙였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 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기는, 이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 여기를 뒤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시간적 순서로는 틀립니다. 먼저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적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요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왕관을 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관을 취합니다. 근데 다윗은 뭘 했죠? 성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왕관을 취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강하든 약하든 이스라엘이 전쟁의 승리는 상관이 강했을 때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약했을 때 패배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근데 바르지 않으면 무조건 패배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솔로몬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윗의 범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아이의 죽음에 있다는 것을 그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즉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해결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고 샬롬의 관계를 이루었으므로 그 마지막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그냥 값없이 주신다는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신앙심이 좋으신 분인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상은 없는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순간적으로 들어온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던 분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들어왔던 생각이 뭐였냐면 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해놓은 게 없어서. 해놓은 게 없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맞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놨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갑니까?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그 십자가, 그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냥 거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십자가 쓴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고 이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그냥 거저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가 그렇게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 죄가 폭로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아 이거밖에 안 되구나 생각하면서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누구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꼭 붙잡고 성도의 삶,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맞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사랑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폭로시켜 주셨는데 그때마다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그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